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이 말씀 살펴보았는데요. 다 끝내지를 못해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고 다음주부터 다시 또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상수훈은 저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 오셨고 천국을 가지고 임하셨으며 천국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저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합당한 좋은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뒤에는 십자가 복음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천국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 천국에 속한 삶의 원리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Do not judge.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크리노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심판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판단하다. 우리가 이 저지라고 했을 때는 심판관, 재판관이 올바로 판단하는 것도 있죠. 선과 악을 판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내리는 자는 아니지만 판단은 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즉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은 모든 비판을 다 금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판단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듯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바른 판단은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판단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사랑, 사랑, 사랑으로 다 받아주는 것,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어떤 비판, 어떤 판단을 금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위선적이고 외식적으로 하는 비판과 판단이었습니다. 외식적인 비판, 어떤 비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스로 교만하여져 자신은 살펴보지 않는,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남을 향해서만 눈이 가 있고 남을 향해서만 판단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비판. 이런 비판은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 백성들은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하며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자죠. 그리고 나서 형제의 짐을 지고 형제도 사랑으로 돌아보는 자. 그런데 이 세상 죄인들은 그 모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 자들의 비판이 외식하는 자의 비판이라는 거죠. 이는 누구를 닮아있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참소하는 자, 늘 정죄하고 고소하고 비판만 하는 자, 누구죠? Accuser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참소하는 자,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에 속해 있는 백성들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거죠. 이러한 위선적인 비판은 천국의 현실이 아니고 천국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선적인 비판의 모습은 그저 이런 한 사람 두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로 찾아온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뤄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있다는 거죠. 나도 해결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죄성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그 뿌리 깊은 죄성의 모습이 이 위선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무엇이 되려고 했었죠? 참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죄인은 자기를 높이고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남을 낮추어 자기를 높이려는 자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여 자기를 의롭게 나타내려는 자라는 거죠. 그게 죄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의 본성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알려주시는 거죠? 죄인은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찾고 빼주려고 하는 자들 같은 의미예요. 들보가 뭐였죠? 통나무. 이만한 통나무. 티끌. 자기 눈에 있는 통나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찾으러 다니고 그것을 이마만큼 통나무처럼 만들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소하는 자들. 그런데 죄인의 이러한 판단과 정죄는 누구에게까지 그렇게 할까요? 누구에게까지 이 판단과 정죄가 갈까요? 하나님에게까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뤄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까지 이 세상이 판단하고 죽이고 분노하고 정죄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 죄인들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씻기시고 자기 의로 옷 입혀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신 성도들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새로운 마음을 주신 천국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들보를 보는 자들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과 의의를 붙들며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자들. 그들의 삶의 원리는 다르다는 거죠. 사단의 백성들과. 즉 사단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남을 낮추어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의롭게 되는 원리.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추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고 높임을 받는 자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남을 낮추어 나를 높이는 자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낮추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높임을 받게 되는 자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 백성들은 항상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들이라.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인들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힘든 일이 이거라고 했죠. Self-awareness.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일을 너무나 못해요. 남에게는 그걸 너무 잘하는데. 그러나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새 마음이 이것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너희가 형제들을 살펴보려면 먼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형제의 짐을 지고 사랑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그렇게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천국 백성들의 삶이요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 안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쳐주려는 것에는 하나됨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하며 형제의 짐을 지기까지의 사랑으로 다뤄주는 것에서 하나됨이 지켜지고 자라가는 거라는 거죠.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천국 백성들의 삶이요 계속해서 이 삶에서 자라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을 증거하게 하신 이 교회 안에서는 더욱 이러한 모습으로 교제를 나눠야 하고요.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욱 이러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른 이들만 바라보며 위선적으로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이 더 큰 죄인임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남의 죄만을 판단하고 고소하고 정죄함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자들은 결국 자신이 정죄하는 그 죄로 판단받고 정죄함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이렇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이렇게 하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말씀은 원래는 누구를 향해 하셔야 되는 말씀이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죄인들이에요. 천국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곳이 어디예요? 로마서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도 얼마나 이와 같은 옛사람의 죄성이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믿는 성도는 이런 죄성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 복음으로 나와 다루어야 할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는 것에 빠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는 너무나 느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라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남을 생각하며 판단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 많았나요? 그 안에는 내가 비판받거나 내가 정죄받게 않기 위해서 먼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악이 숨겨져 있지 않았나요? 그 self-defense system이죠. 자기를 탁 방어하고 나는 의로워야 되니까 나는 정죄받으면 안 되니까 남부터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항상 나는 의로운 자로 높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처럼 자기 보좌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어요.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고 그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데 사단이 원래 그렇게 높은 자예요? 누가 사단을 높여줬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죄인들을 고소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고소하고 정죄함으로 스스로를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교만. 누구도 높여준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가 돼서 자기를 최고로 높여놓은 거예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여긴다는 거죠. 의의 일꾼으로 여겨요. 온갖 거짓인데 이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의 왕국과 거기에 속해 있는 죄인들의 모습도 그와 닮아 있다는 거죠. 사단의 왕국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자신을 높여놓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왕국은 거짓 하나됨이 있다는 거죠. 어떤 하나됨일까요? 사단의 왕국은. 막 하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하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하나됨 가끔 있죠? 다 안 보일 때 저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나되는 것 같아요. 서로만 알고 있는 비밀이거든요. 진짜 하나됩니까요? 그 사람이 없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 되는 것? 가짜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높이고 저 사람은 낮추는 거죠. 사단의 왕국의 모습입니다. 왜 교회 안에 수근수근 되는 것, 루머나 가십을 하는 걸 막으시는 걸까요? 사단의 왕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높여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겸손히 낮아져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왕국을 닮아 있습니까? 사단의 왕국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높여서 남의 교회나 남을 낮추고 정죄하여 우리를 높여놓고 있진 않나요? 정말 우리 자신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없는데 다른 이들을 낮추어 높여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낮추고. 그런데 죄인은 자신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반대로 남이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단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할수록 더욱 교만하여져 자신을 높여놓았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낮추려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실 때 사단이 거기서 더 교만하여져 더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판단하는 말로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또 반대로 가장 쉽게 상처를 받아요. 이상하죠? 그게 원리라는 거죠. 자기를 높여놓으면 높여놓을수록 남이 판단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죄인은 자신의 죄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교만하여져서 그 죄를 덮고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 남을 더 비판하고 더 쟁죄하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분노하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에 가장 나타나 있느냐?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며 십자가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죄인들이 뭐라고 외쳤죠? 분노하며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더 크게 외쳤습니다. 더 소리 높여 판단하고 분노해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까지. 왜? 자기들의 죄가 더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까지도 비판하고 정죄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까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왜? 내 의가 하나님보다 높아야 했어요. 따라서 로마서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판받고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대상이 있었죠. 그 당시에 율법의 행위로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빨랐던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죄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닮은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을 알려주시고요. 거기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분명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판단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그러한 큰 죄를 짓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판단하기 위해 다윗을 찾아갔던 나단.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 판단하지 말라! 이 명을 어기는 거냐고요. 다윗을 그냥 내버려둬야 했습니까? 판단도 하지 말고 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알아서 회개하겠지 다 사랑으로 감싸주며 하고 기다려야 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은 사랑이 없는 무관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짐으로 지고 죄를 다뤄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단도 자기 형제의 죄를 다뤄주기 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교회는 이런 곳이죠. 손님들 모여놓고 비 맞추며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다뤄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다뤄주실 때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다윗의 죄를 다뤄주셨죠? 그때 다윗의 죄가 두 가지가 있었죠.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까지 죽인 죄, 또 하나의 죄가 있었죠.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 예로 정말 어떤 많은 걸 가진 자가 작은 걸 가진 것을 빼앗았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자기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러한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외식하는 모습으로 판단했었죠. 이 두 가지 죄를 다뤄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내가 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지었던 그 죄뿐 아니라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도 결국은 누구를 업신여긴 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은 삶에서 온 죄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서 온 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래서 이 죄를 다뤄주시고 이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구약에선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이제는 누구를 보내실까요? 여러분과 저를 보내세요. 죄 지은 형제 자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형제를 찾아가 권면하며 죄의 문제를 다뤄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그래도 형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또 다른 형제와 함께 가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끝에 하라고 하셨죠? 교회가 그 죄를 다뤄주라. 이 얘기는 그저 죄를 막 벌하고 뭐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죠. 형제의 죄의 짐을 우리 짐으로 지고 사랑으로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파수꾼이 되어 지켜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 큰 죄로 가지 않도록 형제를 건져주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죄를 판단하거나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삶 그리고 교회가 더 큰 죄악으로 자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살펴보았죠. 교회가 올바로 죄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뤄주지 않은 걸 꾸짖으시는 말씀. 올바로 죄를 판단하고 다뤄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고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게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죄를 다뤄주세요.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사랑으로 올바로 판단하라는 명령입니다. 거꾸로. 마태복음 7장 5절을 다시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빼주라고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자기의 들보는 빼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가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빼주려고 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자기부터 자기 눈에 들보와 같은 큰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그 사랑으로 형제의 티끌을 다뤄주라. 그리하여 누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라. 오늘 우리가 몇 구절 더 살펴볼 것은 이러한 사랑으로 죄를 다뤄주기까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교제를 교회 안에서 나누어야 하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몇 구절 함께 찾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가. 빌립보서로 가보겠습니다. 2장 3절에서 5절. Philippians chapter 2 verse 3 through 5.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예. 2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형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자로 여기고, 나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까지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교제예요. 아, 그냥 남이 뭐든지 나만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면 되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교회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나를 먼저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형제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다뤄주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우리 죄의 짐을 지기까지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다뤄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건져주셨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판단이요 우리가 나누어야 할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를 먼저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라.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 갈라디아서 chapter 6 verse 1 and 2.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일단 이 말씀을 들어보면 죄 지은 우리 형제 자매를 바로 판단하여 올바로 잡아주고 건져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십니다. 자녀를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듯이 우리도 천국 가족으로 그러한 책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은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의 죄를 다뤄주라.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하시죠? 형제의 짐을 내 짐으로 지고 올바로 죄를 판단하고 다뤄줌으로 형제를 건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성취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 사랑은 그저 이렇게 내가 마음이 넓어서 눈 감아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때 우리 죄를 자기 짐으로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돌아보고 형제의 죄를 다뤄주고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뒤에 15장까지 볼까요? 15장 1절 2절. 15장 1절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요, 일단 당시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어떤 자였냐면, 구약의 율법이 정한 음식법이 있었죠. 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 음식법이 정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나누는 시대가 다 지나가는 거죠.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그 율법은 다 지나가는 의식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구약의 율법이 정한 음식법 때문에 그것을 지키며 먹을 것을 가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런데 그들을 비방하고 비판하여 한 형제자매로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 가려고 하는 죄악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주고 잘 인도해줘야 됐죠. 그러나 신문이 들었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그런 걸 나누면서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먹지 않아야 된다니까 과정이 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정죄하고 한 형제자매로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 가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들을 꾸짖으며 그러한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하라. 그들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여 주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인도하라. 그리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연약한 믿음도 있고요. 아직까지 복음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 교리에 능통하여 많은 것을 아는 자들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할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오래 참음과 사랑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예수님이 하시듯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오래 참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우리 형제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한 구절만 더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Luke chapter 6 verse 36, 38.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풀면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삶을 용서함으로 증거하라. 그리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넘치도록 받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주어야만 주신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미 넘치도록 그 아들까지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의미로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도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판단과 정죄까지도 자신이 담당하셔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죄의 판단과 정죄함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루어 주시지 정죄하시거나 판단하지는 않으세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 은혜를 증거하라는 거죠. 우리도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뤄주되 형제의 짐을 지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왜? 받았잖아요. 받지 않은 자처럼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받지 않은 자의 모습,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 이제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나오는 걸까요? 아니,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개가 나오고 돼지가 나오고 진주가 나오고 왜 이 말씀이 따라올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룩한 것, 진주 함께 연결해서 말씀하시고 이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와 돼지. 앞에 나온 예를 들어 개와 돼지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먼저 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룩한 것, 진주.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의 비유가 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주를 갖다가 예수님으로 말하기도 하고 천국으로도 말하기도 하고 우리로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무엇으로 보아야 잘 풀리냐 하면 복음으로 보아야 돼요.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 그렇다면 개와 돼지에게 이 복음을 주지 말라. 개와 돼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을 발로 밟고 찢어서 상하게 하는 자들. 복음을 멸시하고 발로 밟아버리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에 5절까지의 내용에서 보여진 자들. 우선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 첫 번째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은 결국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찢어 상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가리켜 진주를 줄 수 없는, 개와 돼지들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복음을 주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 말씀은 구원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현실이 있어요.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갈 거라는 겁니다. 개와 돼지가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유대 땅의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렸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옮겨져 가는 현실. 그래서 온 유대와 아니 어디죠?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과정을 구원 역사 속에서 풀어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단순히 육체적인 구별이 아니었죠. 왜 이러한 유대인들을 개와 돼지에 비유하시고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함을 말씀하시느냐. 영적인 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자들이 복음을 거부하느냐.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 스스로 교만하여져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빨랐던 자들. 이러한 자들이 개와 돼지들이요. 복음을 멸시하고 찢어버리고 발로 밟아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바라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바쁜 사단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결국 이들이 복음을 업신여기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죠. 형제들을 업신여기는 자들.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여 복음이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리키는 이 거룩한 것과 진주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누구에게로 갔죠? 그 당시는 장녀와 세리들.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방인처럼 여겨지던 자들. 남을 판단하지 않고 머리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회개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이 이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의가 없음을 깨닫고 겸손하여져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러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복음 말씀이 풍성히 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개와 돼지에게는 복음을 주시지 않겠다 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거룩한 것 진주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개와 돼지 같은 자들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피로서 개와 돼지 같았던 우리들의 정죄와 심판을 대신 다 가져가시고 그 개와 돼지 되었던 삶에서 우리를 건져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셔서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다시는 개와 돼지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개와 돼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남을 판단함으로 나를 높이는 자로 남을 정죄함으로 나의 의를 높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세워갈 수 없다는 거죠. 이 교회도 겸손히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짐을 지고 형제의 죄를 다뤄주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고 메꿔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는 예수님 닮은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형제들을 돌아보며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건강하게 자라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있어서 남을 낮춤으로 나를 높이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나를 의롭다 여기는 죄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서 죽어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은 마음에서 더욱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에서 시작되어 우리 형제들의 짐을 지기까지 형제들도 늘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죄에서 건지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자라가는 우리 대우빌로 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